그런 그 경험을 한 대사도라면 좀 더 담대하고 노골적이고 공격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은 지금 있는 역사와 자연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있지 않고 이 기존 질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는 어쨌든 기존 질서와 체계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꼭 하실 일이 있다면 기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앞에 당하는 일 중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존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되고 어떤 일에서는 그거를 과감하게 그 항거해야 되는지 하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정답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혜와 타협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지혜를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아서 오늘 이 본문 사건에 있는 이 베드로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뜻,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즉 신앙인이 갖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거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정당하고 청렴 결백하게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그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저들을 꾸짖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 해갖고 또 그 말을 듣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신앙의 그 신앙되는 핵심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저들은 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재미있죠. 요한이 행한 것과 예수님이 행한 것이 전혀 다르더라 이겁니다. 요한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쪽을 좋아하죠. 요한 같은 스타일을 금식하고 결백하게 살고 절제하고 살고 금욕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흠잡을 게 없으니까 귀신이 들렸다 그러더니 이제 상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종교자답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그 공격에 대해서 대답한 것에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그 문제의 힌트가 나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지혜가 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지혜란 일종의 그 상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념론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혜란 어떤 난제를 푸는 실력이다 이겁니다. 지혜란 것은 공념불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 신자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데입니다. 여러분 자녀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문제지를 사다가 답을 문제를 풀게 하고 나중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답을 맞추죠? 풀어보는 게 아니라 답안지 보고 부르죠. 그러니까 엄마가실력이있는게아니라시력이있는거죠그죠시력갖고답을읊는거고애들은문제를푸는겁니다근데우리가종종무슨실수를하느냐하면그렇게정답을말하는것이정답을만들어낼실력이있는것과를혼동하고있다이겁니다하나님을사랑하자이렇게얘기하는것과하나님을사랑하는일을우리에게일어나는현실적인문제에서실천하는것과는얘기가다릅니다이게바로난제를푸는실력이다그렇게얘기를하는겁니다지혜를어떤내가알고있는정당한방향과정당한결론을나에게주어진사건속에서그사건을풀어서만들어내는것이지혜입니다그럼여기한가지질문이더나올수있습니다그럼왜난제가생겼느냐이거죠왜난제가생겼느냐지혜라는것쓸필요없이난제가안생기면될것이아니냐난제가생긴이유는그목표가너무나풍성하고대단하기때문에생기는겁니다목표가간단한거면난제가생기지않습니다국민학교산수가쉬운것과같습니다그때는아제가뭐국민학교때꼭공부를잘했다는얘기를하려는건아닌데요 국민학교때선생님이칠판에다가숙제를내주면숙제를받아쓰는동안에저는언제나답을쓸수있었습니다암산으로그래서중학교고등학교때가서는공부를못했습니다만은왜요거기선그정도로는풀수없는문제가나오거든요끙끙거려야되는문제들이나옵니다그러나국민학교산수정도라면그때그냥암산으로이문제를받아쓰는시간이면충분히답까지쓸수있었던것입니다제가똑똑했다는얘기를하려는것이아니라수준차이를얘기하는겁니다중고등학교수학은그렇지않습니다고등수학이가면고등수학으로가면도무지그답을뭐이렇게쉽게할수가없죠여러분잘아시는대로적분같은것은이것이적분이가능한가안가능한가를시험하는방법만으로도여러개가있고이문제를어떤것으로판별할것인가를채택하는것만으로도만만치않습니다이것이바로지혜라는것이우리가생각하는것과다른것임을시사하는것입니다즉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하실일이있으신데우리에게하시고자하는그목표와그내용이너무풍성하고대단한것이기때문에그것을푸는것이쉽지않다고얘기하시고그러나그것을풀어내고야말았다고합니다그것을지혜라고합니다예를들면이렇게해보기로하십시다로마서3장으로가서 우선하나님이어떤분이시냐하는것을바로이런차원에서좀이해를하기로하십시다우리는너무나신앙을쉽게생각합니다이건맞고저건틀리는거하는식으로생각하는데그렇게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로마서3장19절입니다우리가알거니와무릇율법이말하는바는율법아래있는자들에게말하는것이니이는모든입을막고온세상으로하나님의심판아래있게하려함이니라그러므로율법의행위로그의앞에의롭다하심을얻을육체가없나니율법으로는죄를깨달음이니라이제는율법외에하나님의한의가나타났으니율법과선지자들에게증거를받은것이라곧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모든믿는자에게미치는하나님의의인이차별이없느니라모든사람이죄를범하였음에하나님의영광에이르지못하더니그리스도예수안에있는구속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은혜로값없이의롭다하심을얻은자되었느니라이예수를하나님이그의피로인하여믿음으로말미암는화목제물로세우셨으니이는하나님께서길이참으시는중에전에지은죄를간과하심으로자기의의로우심을나타내려하시니곧이때에자기의의로우심을나타내사자기도의로우시며또한예수믿는자를의롭다하려하심이니라십자가로말미암는구원을설명하는데있어서여러분이주의깊게보셔야하는것은이일을이루신하나님의방법을의롭다라고표현하는것입니다의롭다여러분의롭다는말의반대말을뭐라고하겠습니까의의반대요그럼불의그러시겠죠이건개념을잘모르니까아니붙자붙여서그냥불의그러는겁니다어떤의미에서우리가이해하는식으로는이렇게들이해하고있을겁니다의롭다는것은옳다불의하다는건그르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옳다는 건 정당하다,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그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방법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함을. 그러면 죄인을 복주고 죄인을 상주는 것이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걸 살펴본 바 같이 시편 73편에 있는 것 같이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불의하게 사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눈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경 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복주고 상주고 영원한 나라의 후사를 삼으시면서 그걸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십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벌 주지 않고 구원 얻게 한 것을 뭐라 그래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러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벌 주지 않고 복받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은혜로우시다. 자비하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다우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정당하시다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옳고 그른 것 이상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처음에 이것으로부터 시작한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만으로 판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만 따지시는 속적고 편견에 가득 찬 분이 아니다. 틀리면 무조건 다 밟아 죽이는 분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오르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렇죠?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심으로 벌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복받게 하셨도다. 그것이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롭다는 내용은 그 두 가지가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의롭다 한 건 우리를 이제 불의한 자가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합격선에 이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심을 나타냈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의 높음과 그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이루어낸 실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지혜라 그러죠. 지혜라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바로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죠? 거긴 이런 풀어야 하는 난제와 취소하지 않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는 인간을 향한 높은 약속, 목표, 그것을 이루시고야 많은 그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만이 나무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볼 때는 옳다 그르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이신 겁니다. 이방인이 볼 땐 미련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칼 들고 총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히고 피 흘리고 죽는 것으로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난제를 풀어내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난관을 직면케 하시는가? 왜 모든 난관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가? 그 신자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난제들은 그것으로만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지금 당장 힘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건 좋지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막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난관 속에 그대로 있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높고 지극한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과 그 놀라운 경지를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걷는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부닥치는 난관들에 대하여 이 난관을 해결하고 그 난관을 당하고 있는 나의 어떤 세상에서의 그 오해와 경멸과 낮아짐과 그 작아 보이는 일들이 나와 하나님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이제 지혜라는 말을 이용해서 하자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9절 말씀부터 봅시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낮아지고 진고 가난한 자로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시면 자기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해서 먹을 걸 준비한다 그럽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대꾸하는 것이 신자의 주된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멸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괄세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를 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욕하면 축복하고 비방하면 권면하고 아시겠어요? 이게 신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총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신자가 해야 할 일, 마태복음 5장 얼마나 확실한 답입니까? 자, 신자는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바로 일방통행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듯이 가는 길에 일어난 일은 다 하십니다마는 그 길을 설명하거나 그 길을 면하는 일을 하거나 그 길을 앉아도 좋을 일로는 안 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죽으러 죽으러 가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한다는 걸 증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이거는 이미 지는 겁니다. 이미 지는 겁니다. 그 발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애를 공부 잘 시키자, 이런 걸로 나타나죠. 좋은 차 타고 다니자.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벌써 많은 것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시는 거 좋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건강해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제1차적인 관심사나 신자의 제주된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라는 건 얼마나 그 모두에게 공평한 요구입니까? 10억을 번 사람이 1억을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10원을 번 사람이 1원을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쪽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1억이 1원보다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난관과 어떤 부족함과 남보다 못한 열등한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사는 데에 여러분이 볼 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나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내면 됩니다. 11조는 여러분 곱셈에서 배운 것 같이 제로 곱하기 10분의 1은 제로입니다.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11조를 부어서 하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얼마나 타당합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목표를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어떻게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일하시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 세우신 목표를 취소하지 않고 지금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면 이 인내와 절제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이 그 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있죠. 뭐 누구보다도 고생을 하죠. 그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이나 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소련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책을 보신 줄 압니다. 아,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런 책이 있었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또 빅토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할 뿐입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노동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금방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생존을 위하여 투쟁을 합니다. 돈도 감추고 담배도 조그만 담배라 할지라도 어디에 감췄다 피고 담배 한 가치가 목숨을 하루 연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감추었던 담배를 핍니다. 그럼 모두가 이걸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죽기로 결심을 하면 드디어 감추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드디어 안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오늘 베드로가 숨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일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방법이 세상의 역사와 체계를 놔둔 채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심령들을 불러내시고야 말 것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숨습니다. 그럼 만일 이걸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엘리야같이 로뎀나무 밑에 대활개를 피고 누워서 하나님 잡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뻔히 잡아갈 관리 앞에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혜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야, 저 베드로는 잡아가는 관리 앞에서 웃으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다 잡혀갔다?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꼽을 쳤던 담배를 피워버린 사람인 겁니다. 더 이상 신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에 자기를 맞추어 인내하며 절제하며 만물의 찢기같이 되고 온 세상의 미물같이 된 그것을 참아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다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고 폼나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가서 정답을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맞추어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를 처음에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매 맞으면 매 맞고 돌 맞으면 돌 맞고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 대고 그리고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지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른 것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럼 하나님이 가지셨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가. 이 앞에 있는 것들이요, 이 능력들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 지혜를 모르면 이것으로 심판받게 못합니다. 사람을 살려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섣불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걸 보실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대로 나와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미워하시되 공산주의자인 그 영혼들마저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인신매매와 흉악한 이 강력범들, 그 죄를 미워하시되 그 사람들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전하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심판하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돌아설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 이 험한 세파를 견디며 있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오늘 혹은 내일 혹은 어느 날 내가 만난 사람 앞에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나를 쓰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이 꼭 다 망할 것 같고 내일 종말이 올 것 같고 이대로 다 악한 것들이 폭발하여 모든 것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고 악소리치고 가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악한 이 원수 마귀들의 저 득세한 세력에 비하여 너무 미미해 보이지만 절대 땅이 거기에 파묻힌 씨앗을 밟아 죽이지 못하고 그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어 울며 씨를 뿌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추수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되는 그 열심히 쓰신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악한 세력이 드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 말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데 순종하여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많이 견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펼치시는 사랑과 은혜가 어찌하든지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개되고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믿고 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심령 없게 하시고 저 세상의 완악한 것을 인하여 우리도 칼을 빼들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묵묵히 만물의 찢기 같고 세상의 미말에 있어 구경거리 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생명의 증인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그 출구인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믿음을 떨쳐버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굳건히 서서 우리의 싸움을 주를 힘입어 지탱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잘했다 이제 네 인생을 이제 끝내도 된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